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이 사명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사명이 되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권세의 가운데에 참된 왕이신 그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의 고통도 사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달리다군 목장가요? 목장에서 야외를 갔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바닷바람을 쐬면서 돗자리를 펴고 앉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하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이제 우리 나병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검증해야 될 나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늘 검증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자 이제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집사님은 아침에 또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또 당신 일로 와봐. 그래서 이렇게 앉아. 그래서 저녁에 또 큐티네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요. 너무나도 기뻐요. 또 어느 분은 처음에는 큐티 목회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지만, 이제야 이것이 정말로 진짜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늘 은혜 받기만 했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내가 말씀이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다 고통을 겪잖아요. 누구든지 고통 없는 인생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은 짧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길기도 합니다. 그 고통은 참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해요.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왕이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고통이 사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도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이렇게 사명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겪었으니 너도 겪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까? 제가 늘 몸이 몸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아픈 사람을 꼭 생각나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참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남성 경련기를 겪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더 연륜이 계신 우리 또 어르신들 많잖아요. 저분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면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때로는 타인을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치료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고통은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람을 살리는 그큰 자원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은 누군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 강인함과 우리는 이렇게 회복력을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해 보면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외치잖아요. 이 외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고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고 외치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이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확신이 있고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뜯어 말릴 거예요. 가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뜯어 말리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팔 재앙이 바로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경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을 겪고 지옥같은 경험을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지옥같은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지옥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같은 나팔재앙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화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예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뭘 상징하죠? 힘과 날카로움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는 뭘 말합니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를 추종하며 그를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재앙은 하나님이 재앙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앙은 땅에 큰 파괴와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너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독수리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서 영원한 지옥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팔 재앙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경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밖에 없는 땅의 것을 여러분 아직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이제 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자, 보면 2절에 보니까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재양을 예고할 때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요한이 뭘 봤냐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의 천국을 봤다고요. 하늘의 천국을 보니까 순교자들이 보여줬죠. 많은 순교자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나팔 재앙에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뭘 보여줬느냐면 지금 무저갱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저갱. 그러니까 뭘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봤고 지옥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고 늘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십니다. 균형 잡히다.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보여주시는 것은 뭐 천국이 반드시 있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죽어봐야 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되겠어요? 이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던 청년 시절, 청년 시절로 가라고 하면 전 청년 시절 안 갈 것 같아요. 젊어서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청년 시절은 너무나도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뱉은 말이 자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은요 이 땅의 지옥과 같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저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고난을 잘 경험해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별은 뭐냐 그러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별인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떨어진 별이잖아요. 무저갱에 뭘 갖고 있다고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 그러니까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귀신들이 머무는 죄악의 장수가 뭐예요? 무저갱 아닙니까? 무저갱. 사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죄악의 세력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악의 권위, 악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 그럼 소아시아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별. 그렇죠. 예수님이. 새벽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오늘 별인 별인데 어떤 별이라고요? 떨어진 별. 좀 약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떨어진 별이에요. 그 별은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비스무리해서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왜 뭘 보고 아닙니까? 그 땅에 떨어진 별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죽게 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새벽별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별인 거예요. 구원하는 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사탄은 여러분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 시대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너희도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 황제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핍박해서 잡아다 죽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바로 왕, 하늘의 별 같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었어요. 영원한 별이 아니라고요. 죄의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추앙을 받고 권세를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뿐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지옥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참된 임금이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카타콤 동굴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았어. 참 임금이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도미티안 뉴스 황제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잠깐은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만 그게 바로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별을 바라보고 그걸 쫓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려고 무지정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며 정말로 예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면서 황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 황제 떨어진 별이야. 떨어진 별.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칭 별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별이 되기 위해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별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옥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스스로 별이 되어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별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락하는 별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포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건 불쌍한 일입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별이 되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떨어진 별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기고 그 떨어진 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씀은요. 지옥의 권세는요. 가치관의 혼돈으로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열었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을 열었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에서 큰 하덕의 연기가 올라온다. 그렇죠? 하덕의 연기가 올라온다. 그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대. 어둠이 왔다. 어둠이. 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공기도 해도 다 이제 가려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권세, 제약의 세력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약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세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요. 지금 그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거짓 사상에 빠져있는 것도 우리를 어둡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거짓 세상의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죠? 혼돈에 빠지게 돼요. 분별이 안 되고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익을 보고. 그렇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익을 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야, 저쪽으로 하면 오늘 돈 많이 벌겠다. 저처럼 돈 많이 벌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 안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계획,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내가 진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학벌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자유성가에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일날 이리저리 다니면 안 되죠. 일하느라고. 그렇죠? 사업하느라고. 이익을 보느라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면 뭐하냐? 하늘에 떨어진 별이 되어 슬픔과 허무의 연기에 무너져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에 비했어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안개는 낮은 땅에 있어요. 높은 곳에 안개 안 껴요. 그렇죠? 낮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아침에 엄청나게 안개 꼈는데 오후에 보면 다 없어지잖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자, 안개와 같은 것들 있어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들이 뭐 있습니까? 돈을 쫓아가죠. 돈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금방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 학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잘난 자녀 다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높은 별이 돼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를 왕에게 싸바샤바 해가지고 세운 나무를 세웠어요. 근데 그 에스더에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가만히 한번 머무르면서 그 묵상 한번 해봐요.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잠깐 말씀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끄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들리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데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데요. 정말 그래요. 지나가 보면 내가 그 당시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다 보면 주님이 일하심이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안개 같고 짧은 인생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가만히 우리는 봐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느껴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가만히 말씀을 귀 기울이고 가고 있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황충이 공격하여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어 슬픔과 연기 속에서 이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추락하는데 또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황충의 공격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추락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거기에 또 황충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풀어가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각 시대마다 이거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가올 우리가 겪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정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도 지금 겪고 있는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겪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자, 무정에게 올라온 연기는 세상을 어둡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황충이 나오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또 황충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까지 받았대요. 권세. 그러면 정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갈의 권세가 받았고 이 황충의 권세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황충의 목적이 뭘까? 이 황충은 믿는 나를 데리고 어디로 떨어지게 합니까? 무적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우리를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의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니까 내기 때 비닐 없는 고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비닐 없는 고기가 부정하죠? 왜요? 고기는 비닐이 있어야 다른 고기가 공격을 저항하고 박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니까. 그러면 지금 황충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늘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비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닐이 뭐죠? 말씀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우리 비닐인 거예요. 나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다 황충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쏘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참 우리를 깨닫게 하고 위대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황충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 황충 보세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렇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에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볼루니더라 그랬어. 그 황충의 왕은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황충이라고 해서 무섭고 끔찍한 모습이 여러분 아니고 황충이라니까 사탄의 왕이라고 하니까 무섭고 끔찍한 모습 그게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탄의 이 왕의 모습은요. 사탄의 모습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금관 같은 것을 썼다. 금관이 아니라 금관 같은 것을 썼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말한 것 사탄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과 비슷한 머리 얘기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머리에 금관 같은 것을 썼다.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같은 것을 썼다. 금과 쓴 게 가짜라는 거죠.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아서 강명한 천사 같아. 천사가 아니야. 천사 같아 보이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로 이렇게 비유한 건 뭘 말입니까? 여성들은 성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렇게 또 속기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렇죠? 넘어지잖아요. 사자 이빨, 강하고 끈적인 근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자 이빨 같으니까. 초로신경 같은 호신경, 이걸 뭐랄까요? 이것은 전문적인, 전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사 아닙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강한 모습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스무리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사람처럼 되려고, 황충처럼 되려고 다 유혹받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만 주어지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하자고 찾아오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향충의 유혹에 빠져서 이혼도 하고 애국같은 배우자에게 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향충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의 권세, 그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권세, 가짜 권세에 무너진다는 여러분, 학벌을 보고 결혼했더니 엉뚱한 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짜 권세 무너지잖아요. 돈 보고 결혼했더니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의 권세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른 TV를 보면 수많은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짜의 권세 무너짐.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이러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질 때만이 내가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많이 알아야 타인도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장을 많이 해야 내가 1부터 10만큼 성장했다? 10만큼 성장한 사람은요, 1부터 9까지 다 보여요. 근데 내가 100개 성장 안 났어. 그럼 1부터 9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죠. 내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거룩성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늘 길어지잖아요. 고난도 길어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따라갑니다. 근데 그 항충에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아볼루온, 아바돈이란 뜻은요, 파괴자, 파멸자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인생의 끝은 파멸이란.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 알고. 항충을 따라가는 인생의 결론은 결국에는 파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진리 밖에 있으면 여러분 파멸이고 멸망인 거예요.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가짜인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 여러분 많이 이슈가 되는 게 JMS, 그렇죠? 주님이라고. 주님을 지켜줘야 된다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후손들이 따라가, 우리 대학 시절 때 진짜 거기에 원성했거든요. 그 후손들이 다 사회 변호사가 되고 돼서 다 변호해주고. 그렇죠?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를 쫓아야 되는데 가짜인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 가짜인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악한 거다 이거죠. 가짜 가지고 진짜로 착각하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인 걸 쫓아오면서 자랑하려고 쫓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은 허무함밖에 안 남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축복은요, 뭐가 축복일까요? 이런 사람은 지옥불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고 가짜인 것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런 사람이 축복이 바로 지옥불 경험해야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옥불을 경험해서 하나님 만나지 영원한 지옥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라도 만났으니까 천만 다행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했잖아요. 양치기 자리로 가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살인하고 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결국에는 쫓겨나가지고 양치기 손 자리로 이렇게 자리까지 가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까? 모세는요, 안 지나서나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자랑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눴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사람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근데 끝까지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없어요. 허탄한 자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살인자 레위가 나의 조상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모와 결혼했고 나는 살인자이다. 출애굽기 6장에 자기를 오픈했어요. 모세가. 백성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백성들도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경험한 지옥을 여러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 그 지옥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육적인 자랑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죄와 수치는 오픈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해요. 우리 레위기 이번 주 큐티 말씀에 우리 이제 그 거의 목장 가서 야외 가서 나눴잖아요. 뽀루지기 붉은색 반점 같은 것이 보이거든. 얼른 제사장에 빨리 가서 보이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7일 동안 잘 관찰해 보라고. 그렇죠? 나병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나병이 걸렸는지 아닌지, 나병이면 전염이 되니까 여러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뽀루라지기 색반점이 있거든 빨리 봐야 돼. 그럼 나의 뽀루라기 색반점이 뭘까요? 내가 살다가 충동성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내 생각대로 가고 절제하지 못한 나의 행동들, 그런 거 있으면 얼른 어떻게 해요? 공동체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이랬다. 그 제가 힘을 잃게. 근데 숨기고 숨기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나병이 들어서 죄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를 나누고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또 공동체에서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걸리면 무감각, 무감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무감각, 무감동.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감각, 무감동, 내가 영적인 나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아브람도 야곱도 다윗도 성경의 찌질한 모습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냈잖아요. 아브람, 야곱, 다윗. 색반점, 그들의 충동성이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더 위로가, 저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전에 구속사 해석이 안 될 때는 아브라함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모세도. 근데 구속사를 보니까 티 주지 않잖아요. 다 잘한 것도 보이고 못한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균형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별 인생 없다. 별이 있어요. 그 부럽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끄집어 내면 조롱당할 것 같고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나의 몸살인데 급급합니다. 수치당할 것 같아서. 분명히 두려워서 그래요. 내 자랑만 하려고 하는 거죠.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가족지휘 마음주의 하면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나누고 그 속에서 자신이 드러난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나를 이해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가족지 마음지 우리 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신 분이 그 나누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앞으로 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난주 배워서 저도 말이 잘 안 나왔는데 모두가 솔직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보고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더 앞으로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분이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치유받고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이 된 거예요. 나는 저런 얘기를 수치스러워서.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사람들한테 애적으로 화려한 거 보여주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를.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다른 분들이 흘려줬어요. 그분이 살아나잖아요. 그분이 얼굴도 바뀌어졌어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붉은 색반점이 오늘 제사장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나누니까 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정신이 이제 바짝 차려진다는 거예요. 명문대에 나왔고 잘 살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것을 허탄한 자랑을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살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픈해 주셨다고요. 그분은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빨리 깨닫더라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생기고요. 세상을 볼 때 컬러풀하게 보여요. 컬러풀하게. 산은 산으로 보이고요. 물은 물로 보여요. 나무는 나무로 보여요. 컬러풀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죄가 안 보이고 늘 인생을 좌절감 속에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또 이 경쟁사회 속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좌절을 겪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칼라로 보이겠어요?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흑백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울하니까 왜 이렇게 다 흑백으로 보여요? 전 그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흑백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와 가족 치유 마음 치유 듣고 제가 그분 살리려고 만나서 들어와서 얘기 나누고 자기 속 얘기 나눠주니까 여러분 그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약을 처방받고 먹으라고 외쳐주니까 그대로 했다고요. 이제 칼라로 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 지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받고 살아갑니까? 지옥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9장 4절에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침 받을 때에 고난이 인침 받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 고난이 왔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인침을 안 받지 않는 사람들만 지금 그 황충이 공격하라고 이렇게 말씀. 그렇지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예도, 아내의 예도를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건이 왔잖아요. 나의 가증함을 먼저 보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그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한번 챙겨야지. 우리에서 이제 황충의 유혹을 받으면 좋아. 너 그러면 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자로 한몫 챙긴다. 아, 이제 잘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 황충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그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으니 인생을 지옥의 파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증함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죽이지 않으신대요. 기간을 줬어요. 다섯 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그렇죠? 여러분 인장에서 받았을 때 훈련 그때는요. 열흘 동안만 괴롭히라고 그랬거든요. 열흘 동안만. 그러니까 지금 나팔장에서는 고난이 더 길어요? 안 길어요? 열흘이라고 다섯 달.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다섯 달이요? 열흘이요. 열흘을 택하셔야지요. 짧을 때 택하셔야죠. 내가 고난이 짧아진다라고 했을 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안 돌아오면 다음 고난이 나팔장의 고난이 더 인생 가운데 더 길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섯 달이래요. 이렇게 고난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기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죽게 돌아와 인침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치유도 회복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외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싫어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싫지만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요 이렇게 이제 오늘 순종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트의 꽃은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을 하면요 좋은 게 있어요. 나의 애국된 신념이 없어져요. 애국된 신념. 나의 신념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신념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 4, 50년을 신앙생활 해도 안 변하는 것은요. 왜 그래서 아직도 내 신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신념은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리치료 할 때도 이 세상에 심리치료 할 때도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라고 애국된 신념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너를 지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변함이 없어 하시는 분은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지 말고 순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용이 안 되니까 길어지잖아요. 다섯 달 동안 괴롭힘 받는 것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다. 이건 다섯 달 동안.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한대요? 죽기를 구한대요. 근데 안 죽어진대.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죄예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가장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끝내야 돼요. 열흘 만에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달 동안의 괴로움은요, 이제 미리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와 노마 황제가 지금 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들이 막 쏘아대잖아요. 정갈이 되어서. 이럴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거. 주님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고생만 하다가 천국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속사가 안 되니까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다가 천국을 못 가면 이거 진짜 애통할 일이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노마 황제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무한대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졌어요? 더 강박해졌어요. 바로의 마음이. 그렇지만 모세가 간구하며 가기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는 강박해졌지만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린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왕의 권세로 고통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고통만 받는 인생이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왕의 권세를 받고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옥의 권세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시작이 되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황충의 공격을 받고 가치관이 무너져서 혼돈이 찾아오고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황충의 공격을 받을 때 황충의 유혹에 여러분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만 보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날마다 기도해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교훈도 듣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만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황충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참된 왕의 권세로 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